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이 개막이 됐습니다. 어떻게 축구하나 봤더니 확실히 축구 잘하는 팀들은 다르더라고요. 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차면 그 차는 지점이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선수가 달려가서 서 있는 자리고 그러자마자 공을 차서 슛을 하는 거 보면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아주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들 참 많이 긴장할 테죠. 그리고 또 국민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선수들은 힘과 용기를 내고 또 국민들은 힘찬 응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9시에 스웨덴하고 경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이 마을에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중고로 이 프로젝터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컨버터 연결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이 스크린 크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 무성리였는데요. 이 무성리 사람들이 한 200명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막 응원을 하면서 2002년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슈퍼 아저씨가 저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굉장히 감사하다고 얼마나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날 그 집에 있는 뭐 술이며 맥주며 뭐 소주며 다 동이 나가지고 다 팔려서 매출이 굉장히 높았다고 다음에 또 여기서 열어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정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 대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와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출정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도전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일 때가 있죠. 뭔가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그 상황에 자기를 두고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긴장을 하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앞두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생각의 과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결정할 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주저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이성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 가지의 선택거리가 있는 거하고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때 여러분 열 가지가 있으면 선택을 오히려 못합니다. 두 가지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추려가는 게 4배수, 2배수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난관을 만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길이 없다, 막혔다, 피할 길이 없어 절망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생각에 과잉이 일어나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오늘 시편 20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그때마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는 없었을까요? 그도 역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가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과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대답은 말씀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과 싸울 때의 이야기인데요. 암몬의 왕이었던 나기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한운이 있고 소비가 있었는데 한운이 첫째인가 봐요. 한운이 왕이 됐어요. 나기스는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마다 그에게 선대해 줬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피신했을 때에도 그때 나기스의 아들 소비가 그에게 다윗에게 생필품을 가져다 주면서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만큼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나기스의 가문과 다윗은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기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객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섣부른 말 한마디가 문제를 망칠 때가 있죠. 신하들은 한운에게 다윗을 믿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다윗의 조문객은 그의 부친 나기스를 공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정탐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곧 성을 함락시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그 호전적인 모습 때문에 성이 함락될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옆에서 조언을 하는 참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세계사 속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 내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냉철한 판단력으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불가망을 마치 타고난 사명처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는 가장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이러한 수치심을 안겨서 돌려보냈습니다. 조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이런 내막이 전쟁의 발단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다 인생에는 발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발단이 있고 또 뭔가 기회가 올 때에도 발단이 있고 다 발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살펴볼까요? 사울이 왕이 된 직후였는데요.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과 조약을 맺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암몬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우리가 조약을 맺겠다. 여러분 어떻게 오른쪽 눈을 뺍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에게 영이 임하자 담대한 용기가 일어나서 그 소를 열두 조각으로 찢어서 그 각 지파에 보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할 거라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암몬은 두려운 족속이었는데 두려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힘을 주시니까 모든 그 지파들이 힘을 합쳐서 암몬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그 힘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도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뭔가 용기를 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윗 때는 사울 때와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그 전력이 굳건했습니다. 예전에야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래서 왕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을 세웠던 일이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어서 군대도 그 다음에 관료도 모든 게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신정통치를 하다 보니까 오합지졸들이어서 전쟁에 대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정비된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실전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승전의 승전을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요 한번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대상에게는 그가 힘이 세졌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내가 두려움을 느꼈던 대상은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암몬도 나름대로 전쟁의 대비책을 세우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있는 이스라엘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암몬도 알고 있죠. 지난 북미 정상회담 때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루카 용병,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그 구루카 용병 한 사람이 2010년에 그 무장강도 40명을 홀로 격퇴한 사건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세계 최강 용병으로 알려져 있죠. 25kg 그 모래 짐을 지고 6km 산악 행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고산지대에 살다 보니까 산악에서 그 산소량이 부족한데도 막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고산지대를 누비고 살았던 것 때문에 이 체력으로는 세계 막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문 사람들도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당대의 그 최강 부대가 있는데 베드르홉 소바의 아람 사람 2만 명을 용병으로 기용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혔고 위협이 됐던 나라입니다. 나만이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죠. 나만. 히스기야 왕 때는 이 군대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곧 성이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이 아람 사람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2만 명이나 기용해가지고 전쟁에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몬을 쉽게 여길 수 없는 상대이죠. 예전에 또 그 뼈아픈 두려움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암몬도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무장된 이 용병과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전 같으면 다윗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 쉽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만큼은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길지 패할지 모르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보면 과거에는 이겨왔지만 새로 만나는 일에 대해서 이 일만큼은 옛날에는 이래이래해서 이겼는데 지금 새로 만나는 이 일을 이길지 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 걱정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전쟁인들 항상 승리만 있겠습니까? 패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곧바로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큰 데서 이기지만 사람은 작은 데서 넘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래요. 큰 데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데서 넘어지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무엇도 장담하거나 자만할 수 없죠. 더욱이 상대는 암몬이고 이스라엘의 전력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암몬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람의 용병 2만 명을 기용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장군이 나가서 이 싸울 때에 랍바를 쳐서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